예,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노아와 홍수 심판의 사건이 시작되는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이 노아와 홍수 심판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첫 구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홍수 심판이 임하여야 했는가? 그 첫 구절에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전체 노아와 홍수 심판의 사건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원래 번성이라는 것은 multiplication, multiplying,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이 왜 홍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며 명하신 번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번성하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세상 번성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번성이 변질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당시 죄인들의 세상 번성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까지 가게 됐는가, 어떠한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 이제 1절, 2절 계속해서 우리가 5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했던 당시 세상의 죄악상, 어떻게 어떤 죄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됐는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뒷구절에 가면 그들의 후손은 더욱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걸 보여주세요. 죄가 더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점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복된 번성의 명령을 죄인들이 어떤 삶으로 변질시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 당시 세상 번성의 원리가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죄악상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왜 심판을 가져와야 했는가를 이 구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구절 말씀이 그러한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각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게 왜 그렇게 큰 죄악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혼인을 한 것이 그렇게 큰 죄악이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그리고 이 견해들이 전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견해들이에요. 첫 번째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하여 4절에 보면 네피림 같은, 이 네피림이 거인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거인이었던 네피림 같은 거인들을 낳고 용사들을 낳았다.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방을 다니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들 중에 사단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욥기 38장 6절에서 7절 그 주초는 무엇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에는 세상을 두루 돌아보며 다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보고하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있고요. 세상이 창조될 때에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인 사단도 있었고요.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원래 사단과 마귀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었던 천사들 중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주석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천사들로 보고 있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아들, 딸들과 혼인을 하여 이제 네피림 같은 거인들을 낳았다. 무슨 신화적인 내용 같죠, 꼭.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너희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형제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때가 오는데 천사들처럼 될 거다. 천사들을 가르켜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집도 장가지 가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에게는 혼인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혼인은 오직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천사들의 타락으로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악한 천사인 물론 사단의 계획과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사람의 죄악으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견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견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앞장에 나왔던 어떤 그룹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앞장으로 가게 되면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온 세상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 백성들, 사단의 백성들은 가인의 후손들로 보여져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세상 문명을 발전시키며 사람의 도성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이 나오죠. 셋의 후손들. 셋은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주신 아들이었는데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앞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사단의 백성들로 보는 거죠.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과 사람의 도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두 그룹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혼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들과 그저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어 그저 외모를 따라 혼인하여 함께 세상 번성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즉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세상 백성들의 구별이 없이 함께 타락하여 사단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혼인하여 함께 타락하여 마침내 홍수 심판이 임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어떨까요? 이 견해는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실 때 이러한 죄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사건도 이런 죄악이 있었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백성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도 이런 죄가 보여졌어요. 이방인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따라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들의 외모에 끌려요. 또 모압 여인들이 자기네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고 음식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외모에 끌려서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혼인하여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갔죠. 민수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까지 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더 확실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커비넌트 칠드런도 잘 이걸 기억해야 돼요. Marriage in the Lord. Marriage in the Lord.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멍에를 멜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혼인할 때에 꼭 믿는 자녀들과 혼인할 것을 교회가 또 올바로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단의 백성들과 혼인하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아닌 자기 소경과 정욕을 따라 세상 번성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거죠. 이 견해가 알려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뭐냐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죄악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죄악이 그와 같을 거라고 하셨어요.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게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사라지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번성을 위해 세워져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사단의 나라의 원리가 들어올 거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있는데 그 안에 복음이나 참 믿음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라 하는 곳에도 그럴 거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 교회가 사단의 회처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짓 교회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의 모습도 그러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죄악을 노아의 홍수 심판의 때를 통해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때의 세상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다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견해에도 사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라는 말이 꼭 가인의 후손들, 사단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 아담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네피림이 나타나고 육체를 자랑할 만하고 군사적으로 큰 힘을 가진 용사들을 낳게 됐는가.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안 믿는 자든 믿는 자들 결혼하면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요? 태어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는 이렇게 보는 견해에도 여전히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특별한 부류.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워졌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 백성들 중에. 즉 당시에 왕들이나 방백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자들을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는 브네하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떤 배경에 따라서는 다르게도 번역이 돼요. Rulers, judges, 다스리고 판단하는 권세를 잡은 자들로도 이 엘롬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신 세상 왕들이나 방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엘로힘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죄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리킬 때도, 우상 신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쓰여져요. 또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신들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들. 그리고 그러한 번역이 다른 성경에 나와요. 다른 시편에도 이 번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왕이나 방백들 혹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신들 혹은 신들의 아들들로 불렀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가 구절을 찾아보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신들의 아들들로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신들의 아들들이라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고 신성화하며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고대의 우리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신격화 시켰어요. 신들의 아들들처럼 그들이 태어나는 것부터 모든 영웅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이 세상 죄인들은 다 하나님같이 되기 원하여 살아가죠. 그 죄악이 먼저 권세 잡은 자들, 왕과 방백들, 그들이 강한 힘과 권세를 누리며 스스로를 신들의 아들들로 높이고 자기들을 우상화하여 백성들의 숭배를 받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나와요. 시편 8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Psalm 82 verse 6 through 8. 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배경이 뭐냐 하면 자신들을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로 여기며 살았던 그 세상 왕들도 결국은 다른 모든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 같이 똑같이 죽고 엎드러져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높였어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똑같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신들이라 신들의 아들들로 여기는 세상 왕들을 심판하기 위해 곧 오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왕들의 교만한 죄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자들, 당시 그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원리를 심어주었던 자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죠. 왕들이 이러했으면 그들이 그 원리로 다스리는 백성들의 삶도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도 가면 세상 권세를 가진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일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보여진다는 거죠.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이제 곧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왕들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까지 높이는 교만한 죄악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가. 오늘 보면 2절에 그들이 오직 외모로, 육체로, 자기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기들의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세요. 그 안에 그들이 혼인하였던, 혼인을 대표로 보여주시는데 혼인의 원리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자신의 외모를 따라 온통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서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여 외모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룬 가정이 온통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육체와 세상의 원리로 번성하려는 목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나오는 자녀들은 여기 이제 이어오는 구절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네피림이라는 거인들 용사들이 태어나요. 이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자기 자식들까지도 육체의 자랑과 세상 힘과 부요함의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키웠다는 거죠. 그들의 후손들은 더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세상의 원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원리로 가득 차서 온통 사단의 왕국으로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왕들의 교만한 죄악부터 보여주시며 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알려주는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러한 왕들이 다스리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고요. 이러한 세상 왕들의 모습, 결국 누구의 모습이 보이나요? 사단입니다. 악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악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숨은 왕, 임금, 사단과 닮아 있습니다. 사단도 교만하여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을 육신과 안목에 정여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의 원리로 다스리는 자고요. 자신과 같은 삶을 살도록 세상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 아담도 결국 이러한 사단의 유혹으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갔죠.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세상의 원리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 원리를 따라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죄악 세상에 세상 왕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견해를 볼 수가 있어요. 형제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견해든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타락상, 얼마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야 했는가를 보여주실 때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혼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타락이에요. 당시의 타락상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구절에서 보여주시는데 당시의 혼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양육 이걸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 당시 남자들이 여자를 보며 혼인하기 위해 아내로 삼았던 기준 그들의 외모였다. 육체였다. 세상 기준뿐이었다. 이것이 당시의 여자를 판단하는 오로지 기준이었다는 거고요. 반대로 여자들이 남자를 보며 남편으로 삼기 위해 가졌던 기준은 무엇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 네피림, 용사, 육체의 자랑, 그리고 세상 힘, 세상의 부요함 뿐이었다는 거죠. 이런 원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타락할 때마다 보여졌던 원리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상 보았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왕 사울왕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죠? 그의 외모를 따라 세웠습니다. 야, 저 정도 준수하고 키가 크고 야, 잘생겼어. 우리 왕이 될 만해.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열방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열방처럼, 사단의 나라처럼 세상에서 번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모를 따라 왕을 세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당시에 사울왕이 왕과 신랑감으로는 최고로 인기 있는 남자였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 기준으로 왕을 세워 열방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사울이나 그 사울의 가정이나 그가 다스리던 나라, 그의 자식들 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형제 여러분, 지금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까지 어떻게 타락했는가? 가정과 혼인과 자녀 양육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셨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는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리에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둔 소망, 교회에 둔 열망, 말씀의 원리, 그들의 삶이나 혼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을 다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더욱 자신의 외모를 갖고 왕들의 눈에 들어야 했고요. 왕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면 아무나 아내로 택하여 육체적인 정욕을 태우고 세상 자랑을 삼았고요. 남자들도 그 육체의 자랑과 세상임을 그들의 삶의 원리와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세상 자랑. 그리고 그렇게 배우자를 택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득 차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걸로 보여주시지 않고요. 그들의 기초가 다 무너졌다는 걸로 타락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죄악상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가정과 혼인과 자녀 양육까지 그 기초에서부터 다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죄악상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지 않나요?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육체의 자랑과 세상 힘과 외모입니다. 세상의 부요함,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 혼인과 가정, 가장 기초가 되는 곳도 이 원리로 돌아가요.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로 부르신 가정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싫은 것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아내, 그런 남편을 만나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정말 가장 큰 열망이 있는가? 말은 다 한다는 거죠. 맞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어가지 않는 가정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원리로 돌아오면 다 다르게 변해요. 믿음과 행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적인 삶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먼저예요. 세상에서 잘 되면 그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내피림과 용사들로 자라가기를 원하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첫 번째로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찾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다 하나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기초는 다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에 속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원리는 세상 힘과 외모와 부요함과 육체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세워가는 것,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과 혼인과 자녀 양육, 이것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하는 삶의 원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삶의 본질, 성도의 삶의 원리는 육체의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에 있다고 하십니다.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원리로 붙들고 있다는 뜻이죠. 내 삶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기초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까지 가야 했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 없는 죄악 세상과 세상 원리로 가득 찬 삶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기초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기초로 세워주셔서 새롭게 집을 지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본분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셨고요.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원리를 물려주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 예배의 원리를 물려주고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 무너뜨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옛것을 다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푯대를 향해 새롭게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나 가정이나 기초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부터 내 기초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내 삶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예수님만을 자랑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즐거워함으로 나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기초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죠. 아, 내 부모가 회개하는 모습, 내 부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내 부모가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는 모습, 내 부모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내 부모가 예수님만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 거기서부터 가정의 기초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양육의 기초가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다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돼. 우리 삶의 기초. 그리하여 온 세상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신들의 아들들로 높였던 왕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육체로 부르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날이 12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하시죠. 120년은 뭘 알려주는 걸까요? 여기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가면 당시 아담의 계보를 알려주실 때 얼마까지 살았어요? 사람들이. 800세, 900세.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죄짓고 살았다는 거죠. 800세 동안, 900세 동안. 그런데 세상에 죄가 가득 차자 왕들이든지 백성들이든지 모든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줄이신다. 그래서 죄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이 죄를 짓는 날수를 줄이셨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되는 걸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면은요,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의, 그 후손들의 수명이 거의 500살까지 살아요. 120살로 줄지 않아요. 그러면 왜 120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들의 날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즉, 120년 후에는 홍수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6장 1절 2절에서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12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말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말세 때에 노아는 뭐였을까요? 뭐 했을까요? 노아가 선지자였어요. 방주를 지으며 복음을 전했겠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그 후에 마침내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맞는 해석으로 보이죠. 그리고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신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노아와 여덟 가족 빼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다는 뜻이죠. 홍수 심판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죄인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육과 영을 대비하시죠. 육은 우리가 인간의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 영은 성령님에 의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온 세상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셔서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뜻이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없을 거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러할 거예요. 택한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거두실 겁니다. 더 이상 성령님의 중생하시는 역사가 없고 마침내 최후 심판을 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선포 앞에서 죄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그들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는데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힘과 외모와 육체의 자랑이 주장하는 죄악에서 더욱 자라갔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고 결국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홍수 심판이 임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의 자식들까지 같은 부모의 죄악을 따라 더욱 큰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피림과 용사들, 그런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 이런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심판하셔야 하는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고, 온 세상이 육체의 자랑과 세상 번성을 구하는 원리로 가득 차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그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삶,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그분의 은혜를 열망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을 살려고 하는 삶,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하려는 삶,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외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기초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를 통해 먼저 하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이것이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초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를 가리키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의 모습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 집에 모퉁이도 기초로 세우시기 위해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마지막 구원과 심판이 시작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노아 때의 120년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복음을 전한 날들이 끝나자 홍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제는 그 120년이 알려주는 이 말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다시 기초를 회복하며 다시 그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고요. 그 복음 증거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날이 끝날 때에 최후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천국만이 서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세우는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 싸움을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으면 어떻게 그 기초가 회복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그 기초를 회복하려는 열망으로 우리 온 교회, 모든 가정, 모든 부모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요, 이 땅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힘 있는 자, 큰 자 되기 원하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가장 크고 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가장 크신 왕,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큰 영광의 네피림과 가장 힘센 기보림 용사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크고 강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처럼 번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셨나요? 세상에서 자기 육체와 힘과 외모를 자랑할 만한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사셨나요? 세상에서 누구나 원하는 용사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흠모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 힘없이 죽으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권세를 깨는 가장 큰 힘과 승리가 드러났고요. 결국 예수님은 부활로 천국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힘으로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신 분이었고 예수님이 천국의 네피림과 천국의 용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건 믿고 다시 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열매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 그 열매가 보였다는 거죠.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은혜를 구하며 다시 세워주기를 간절히 구하며 내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초를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왕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야 했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삶에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크고 힘센 네피림과 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순종, 섬기는 삶, 믿음으로 사는 것, 십자가로 사는 것,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힘으로 얻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천국을 분명한 소망으로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가정과 교회와 또 자녀 양육의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구별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초, 우리의 파운데이션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가정의 집, 우리 자녀들의 집, 우리 교회의 집, 아니 우리 자신의 삶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가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의 기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아무 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초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집,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초를 지키고 하나님 집을 세워가는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힘 넘버 484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